계시록 11장 3절에서 14절까지 주시는 말씀이 이러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질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계시록 11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요. 우리 11장에 사실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네 번째 시간으로 이 1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를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무엇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이 계시록 11장에서 보여주고 계시나요? 두 증인과 두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과 두 선지자로 이 땅의 예수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부르심과 삶과 사역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이 이제 계시록 11장 말씀이죠. 그런데 이 교회의,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을 알려주실 때, 먼저 3절에서 6절에서는 구약과 연결해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7절부터 13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으로 성취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았는데요. 5절에서 6절에 구약의 현실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구약을 대표하는 두 선지자들의 모습으로 보여주세요. 누구였죠? 엘리야와 모세. 그 엘리야와 모세 때의 사역을 통해 이 땅의 교회가 어떤 부르심을 받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엘리야와 모세의 선지자 사역을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셨나요?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어 대적을 멸하시기도 했고요. 비가 오지 않게 하시어 기근이 임하여 큰 어려움을 만나게도 하셨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심판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구약의 현실을 가리켜서 지금 우리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시는 건가? 가르치는 현실이었다는 거죠. 가르치는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 가르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이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 복음 말씀에 따라 심판을 내리시는 현실을 알려주시는 그것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죠. 이제도 실제로 막 불이 내리고 비가 오지 않고 물이 피로 변하는 것으로 죄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때가 아니라 이 땅에 교회의 말씀 사역을 통해 심판과 구원 사역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은 복음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 실제로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셔서 죄인들을 심판하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구약에서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는 그 세상의 힘으로 우리 교회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보다 더 큰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행했던 그런 큰 권능보다도 더 큰 권능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만을 붙들고 말씀만을 순전히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힘도 없어 보인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 때처럼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죄인들을 치면 하나님의 권능이 더 잘 드러나고 죄인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구원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잠깐 근심하는 것은 있었지만 더 마음이 딱딱하여져서 하나님을 더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요. 애굽 땅에 열 가지 재앙이 내렸다고 바로 왕이 회개했습니까? 애굽인들이 돌이켰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것으로 더 잘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으로 권능을 행사하게 하신 게 아니었어요. 내가 이런 큰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니 이렇게 권능을 보여주면 저들이 잘 믿겠지? 그 목적으로 권능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그 말씀이 아무 힘도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아무 권능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너무 무기력하게만 보인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다 그러하지 않았나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하셨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정말 가장 보잘것없고 비참한 모습이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끝까지 말씀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고난과 핍박을 계속해서 받으시다가 결국은 가장 무기력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놀라운 권능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기까지의 말씀으로, 말씀 사역으로 구원과 심판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땅의 교회도 성령님을 부으셔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구원과 심판의 사역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교회의 권능은 세상 힘을 얻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권능은 세상 권능을 행사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죠. 교회의 권능은 오직 한 가지예요. 복음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뭐 그렇게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인가요? 세상에서 권능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감추어진 보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큰 권능의 말씀을 소유한 자로 이 땅에서는 우겨쌈을 당하고 그렇죠? 고난과 핍박 속에서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증인된 교회가 정말 복음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세상의 반응이 어떠할 것이라고 하시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십니다. 계시록 11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1장 10절에 이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어땠다고요? 두 선지자가 복음 말씀을 전하는 게이 세상 죄인들에게는 그들을 괴롭게 했다고 하십니다. 말씀이 그들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 죄인들이 괴로울까요? 두 선지자, 즉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세상 죄인들에게는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심판을 선포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참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을 정죄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복음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에서 전하는 예수님은 거치는 반석이 되는 거죠. 스탬블링 블록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아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까지, 성도들까지 미워하고 핍박하고 결국은 죽이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육체적으로까지 죽였죠. 이제는 그렇게 못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방편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방편을 다 동원해서 참 교회와 복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시죠. 우리가 예수님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는 모퉁이 돌이 되시지만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부딪히고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죄인들이 이두 선지자, 참 복음과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 시대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항상 이랬다는 거죠. 이제 보겠지만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좀 나아진 시대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참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소견, 인본주의를 가지고 복음을 대적하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하느냐? 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여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너무나 즐거워서 참 교회가 죽어가고 참 복음이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서로 예물을 보낸다. 우리는 이두 선지자에서 먼저 누구의 모습을 보게 되나요? 이 10절에서.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 때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죠. 예수님이 참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의 죄를 드러내고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것을 알려주시자 세상 죄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예수님께 분노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이에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그때 누가 친구가 되죠? 세상 권세를 당시 잡았던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원수였는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친구가 돼요. 누가복음 23장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 참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세상은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만이 하나됨을 이루고 그것도 아직은 온전치 못하지만 천국에서 완전한 하나됨 속에 살아갈 건데 이 세상에 사단의 왕국은 다 하나되지 못해요. 다 깨져 있어요 하나됨이. 그런데 그들이 하나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죄에서. 어떤 죄? 예수님을 죽일 때.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죽어갈 때에 세상이 하나 되어 기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후에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걸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6장에 가면은요, 누가 나오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던 자들이 괴로워하며 그들에게 거치는 반석이 되어 스데반을 핍박하고 화가 나서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을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그때 그 중에 누가 속해 있었죠? 회심하기 전에 사울, 바울, 사도 바울이 되는 그도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래요. 즐거워했다는 거죠. 그리고 스데반이 죽자 스데반을 죽인 무리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60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을 듣는 자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들어서 돌을 쳐서 죽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끝까지 죽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죽죠. 이후에도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한 것으로 인해 정말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미움과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였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세상이 마땅하다 여기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나요? 사실 그것이 세상만은 아니었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교회가 중세 암흑시대에 완전히 타락했을 때 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과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피 흘려 죽임을 당했고 거짓 교회가 그것을 기뻐했던 모습도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도 지금 이러한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이 시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도 미워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비록 육체적인 고난을 받는 시대는 아닐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인해 미움과 핍박이 찾아오는 것은 똑같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저버리게 하는 고난이 오는 시험이 찾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영적 싸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모습만 바뀔 뿐이지. 이 세상은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복음이 싫습니다. 참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미워하고 핍박하며 죽여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들로 만들어서 고소하고 정죄해야 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가장 배타적이고 가장 못된 자들.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도 미디어로도 모든 세상의 방편을 통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놀랄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고난을 받지 않았던 때가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서 54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선지자가 핍박을 받지 않은 때가 없었다. 지금 이 땅의 교회가 그 선지자예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세상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곳에도 믿는다고 하는 가정 안에서도 믿는다고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참 복음과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것으로 인해 고난과 핍박이 있죠.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한심하게 잘못해서 욕먹는 것은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고쳐야 하지만 복음과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망하고 쇠하기까지. 결국 두 선지자 두 증인들도요 망하고 쇠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망하고 쇠하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끝까지 증거합니다. 왜?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의 가신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복음을 증거할 때 찾아오는 고난과 핍박 오히려 기뻐하라고 하시고요. 거짓 고소와 정죄함을 받을 때도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거든요. 그러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속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처럼 살아가고 분명한 진리 복음을 올바로 증거하지 않고 살아가면은요 이런 고난과 핍박, 거짓 고소와 정죄, 어려움들 찾아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가 나를 증거하지 않으면 세상이 자기에게 속한 줄 알고 너희를 미워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바가 분명하다면 나에게 그 예수님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면 이 복음이 나의 구원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올바로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처럼 모른 척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고난과 핍박은 찾아옵니다. 욕먹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은 다 나를 버리고 돌아서도 예수님께서 나의 증인이라 불러주시면 You are my witness 내 증인이라 불러주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든지 다시 복음으로 무장하여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4절에 보시면은요, 그들은, 즉 예수님의 두 증인들, 두 선지자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우리가 감람나무와 촛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이 4절에 보면 이두 증인과 두 선지자가 주 앞에 서 있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은 누구세요, 지금? 천국 보좌에 앉아 온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고, 이 땅의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두 증인들이 주님 앞에서 이 모든 말씀 사역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즉, 이두 증인들이 이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고, 거짓 고소를 받고, 정죄와 재판을 받고, 죽임까지 당할지라도, 그 이면에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더큰 재판관이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더큰 재판이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도 볼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헤롯과 빌라도 앞에서 그 죄인들의 거짓 고소와 정죄와 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죠. 이 땅의 재판이 열렸고, 헤롯과 빌라도 앞에서 그 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이 다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더큰 재판관은 누구였어요? 헤롯과 빌라도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셨습니다. 더큰 재판관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재판이 열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 재판에서는 무죄요, 의롭다 판단을 받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거짓 고소로 죽인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세상 재판에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죽임 당하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사시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하시는 거죠. 그와 같이 교회와 성도들도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세상에서는 고난과 핍박을 받고, 거짓 고소를 받고, 정죄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주 앞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되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 오히려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오히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다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어 천국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러한 복된 현실을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1장 10절에서 12절. 이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성도들 교회의 모습,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러다가 죽는 성도들의 삶의 참현실이 이러하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고난과 죽음일지라도 결국 예수님이 이르신 영광에 함께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들,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며 고난과 핍박을 받고 죽임까지 당하는 현실들, 그리고 나서 영광에 이르는 이 모든 현실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언제 더욱 확실하게 드러날 것인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 심판을 내리기 위해 다시 오실 때에 교회는 가장 극심하게 세상이 주는 미움과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모습일 거라는 거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무기력한 어린 양의 모습일 거라는 거예요. 즉, 참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다 죽은 것처럼, 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자유주의 시대 때 참교회가 거의 사라진 듯 보였죠. 또 중세 암흑시대 때 참교회가 거의 사라진 적처럼 보였죠. 교회 역사에 이런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이러한 일이 더욱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우리가 앞서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교회가 42달 동안, 즉 42달은 1260일 그리고 3년 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말세와 교회 시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교회 시대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정한 기간이 끝나는 때에, 여기 보면 그들의 증언을 마칠 때에, 하나님이 정한 때가 와서 그들의 증언이 마칠 때에 세상적으로 보면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큰 미움과 핍박을 받고 거의 죽어가는 때라는 거예요. 참교회가 사라져가는 때. 그때가 언제인가? 이미 왔을까요? 아직도 기다려야 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드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끝이 온다. 그런데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리신 거예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땅끝까지 가셔서 구원하여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도 잃어버리는 자 없이 다 구원하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야 끝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때가, 당시가 그때인 줄 알았다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거기가 땅끝이었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때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언제든지 끝이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직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 복음이 저 아프리카 어떤 부족에게는 전해지지 않고 번역되지 않았고 북한 땅에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 없다고 주장해요. 그런데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하신 후에 홍수 심판을 내리셨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원하실 백성이 있으면 그들은 꼭 듣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말씀들을. 뭐 더욱 성경 번역에 힘써야 하고 선교에 힘써야 하고 전도사역에 힘써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맞죠.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참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이 더 빨리 오게 오시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이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것을 보여주셨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는 언제든지 오늘 밤이든 내일이든 언제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최후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알려주는 두 구절이 나와요. 로마서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우리가 믿는 바가 이미 온 세상에 전파됐다고 하세요. 그리고 한 구절 더 봐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실 때에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다 전해졌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미 마지막이 왔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구원하시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7절에 계시록 11장 7절에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는 지금이 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증언을 마치게 하실 때까지 충성되이 신실하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임하여 교회의 복음 증거가 끝나게 되면 성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끝나게 되면 사단의 최후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사단이 최고로 교회를 미혹하고 참교회가 정말 죽어가는 그때가 올 거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계시록 20장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 계시록 말씀은 두 가지 모습을 항상 보여주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의 복된 현실을 보여주시는데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고난과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걸 보여주시고 천국에서는 천국의 영광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 두 가지를 보여주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부르심을 받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덴티티, 예수님의 두 증인들, 그리고 두 선지자들이라고 하십니다. 나의 증인들이라. 내가 육체적으로 천국 영광에 이르러 있는 동안, 다시 오는 날까지 이 땅에서 너희가 나를 증거하며 살아가라. 나를 대신하여 말씀 사역을 하고 구원과 심판을 이루어가라. 그리고 각 성도의 삶에서도 나를 증거하는 것으로 내 삶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증언을, 즉 증거하는 것을 마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로 인해 가정에서든 이웃이든지 친구들이든지 이 세상이든지 우리를 미워하고 따돌리고 핍박하고 우리의 믿음을 대적하고 시험하고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시고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자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자로 내 주님이시라, 나의 구원주시라, 내 생명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기쁘게 감사함으로 증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통해 정말 이 땅의 교회의 복된 현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참 현실은 무엇인지 다시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증인이라 불러주시고 나의 신부라 사랑하시고 나의 성도라 교회라 기뻐하시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더욱 예수님을 알고 믿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